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을 보면 우리 21절까지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1절까지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풀어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21절인데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하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에는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 요엘의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21절의 말씀이 그 로마서 10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쓰여질 그 당시에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굉장한 로마 황제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로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을 각오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드, 주인은 황제뿐이에요. 황제만이 오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입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로드,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로드라는,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고 나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때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짜 로드는, 통치자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과 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전에 봤던 영화가 계속 떠올라요.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는지가 이렇게 그려진 영화인데요. 굉장히 그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들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게 이제 영화니까 각색을 해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 붙잡혀가지고 마지막 총살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쭉 앞에 서 있고, 이제 북한 병사들이 이제 조준을 하고 있다가 함께 이제 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 총성 바로 전에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이 쭉서 있는데, 동시에 이분들이 마지막 외마디 한마디를 외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는 주여, 로드라는 거죠. 주여 한마디 딱 외치고, 총성이 울리고 다그 자리에서 쓰러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고백했던 주님, 그것은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하교회에서 음습한 곳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주인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요. 또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핍박은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큰 영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죠. 이 세속의 문화에 이 사탄의 공격은 어쩌면 더 클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2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21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한다면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는 본론에 해당해요. 본론.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설교의 패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필기할 수 있는 분들은 필기하고 아니면 좀 기억을 하세요. 자, 22절은요 베드로의 설교의 패턴이에요. 22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죠. 그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 네 가지 패턴이에요.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 네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지금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크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기록해요. 처음에는 성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식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사건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승천 사건과 다시 오실 재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거의 3반 이상,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분의 2 가량을 성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이 설교의 패턴을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건 그냥 베드로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마구잡이로 했던 설교가 아니고요. 이 네 가지의 패턴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뼈대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2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동일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역사를 베푸셨죠. 지금 그 사건을 22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완전하신 신이셨고요.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돼요. 완전한 신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는 인간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또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모두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인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무덤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토로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셔도 되고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혹이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짐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난을 채유할 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하여튼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공감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공감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은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시시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닫습니다. 설령 내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 해도 그것을 그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공감과 교제와 소통은 끊어져요. 공감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든 그렇지 않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볼까요?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왔어요. 두렵겠죠. 무섭겠죠. 떨리겠죠. 저에게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때 제가 너 왜 사람을 죽였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떨고 있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의 그 두려움, 떨림, 아픔, 무서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충고는 그 다음에 해주셔도 돼요. 그 당시에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그냥 받아내는 것. 그때 진짜 그 다음에 대화가 돼요. 그때 정말 인간적 관계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네요, 그 슬픈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채찍질로 때리지 않으세요.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괜찮다, 이리 와.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 어떤 영혼을 섬기고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먼저 잣대를 데리고 그들에게 채찍질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고 소통이고 진정한 교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나도 이미 경험했단다. 나에게로 와.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아가자.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또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